자녀로 언약의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핵은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 강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전달자. 예,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이번 주는 에스겔, 그렇죠?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라. 근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소망이 없는 완전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현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른 뼈 같이 죽어가는 그 현장, 영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 현장에 우리가 시급한 일을 심부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전달하는, 그래서 살리는 우리의 사역이 언약 전달자의 사역이 된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됩니다.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할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겨야 될줄 믿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더 영적 상태 안 좋아집니다. 형편이 더안 좋아져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가적이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간혹 이제 은혜 속으로 안 들어온 분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도 있지만 교회 밖에 구원받은 영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 때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전도하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다 필요 없고 예수 영접시키자 해서 예수님을 영접 시켰어요. 하나님의 어쨌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상엽 형제도 만났고 방범 형제도 만났어요. 근데 영적 상태를 보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말씀을 이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전달자로 말씀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해요. 너무 힘들죠? 힘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음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돕겠다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할 때 모든 열방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준다고 너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재물을 갖고 올 거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드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겠고 전도도 못하겠고 예배도 못 드리겠고 사역도 못하겠다. 반대로 생각해요. 종교입니다. 다시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결론이죠. 그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나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자리가 치유되어지는 자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더해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예배기도를 있지만 내가 뭐 바뀐 거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아니 조금씩 엄청 바뀌어져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처음엔 티가 안 나는데 조금씩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영적 상태나 삶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죽어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신 은혜로 교회의 빈 곳을 살리고 현장의 빈 곳을 살리고 가정의 빈 곳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모든 문제의 시작,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고통받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와요. 그 죄책감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문제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 하나님이 따먹지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에 그던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했는데 부신자 상태 여섯 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온 거죠.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뭐였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려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했죠. 뭐 오병의 기적도 주셨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눈먼 자도 이렇게 눈뜨게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 어떻게 보면은 신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한 일을 보여준 것도 죽어가는 영혼과 불우한 이웃을 살려주는 것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 왜 그 앉은뱅이 일으켰냐? 자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증명직의 최고의 증명은 십자가죠.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게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권세를 꺾어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하나님 만난다? 그럼 다 끝나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옵니다. 왜요? 아직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문제를 인해서 오직 예수,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와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문제 딱 터지면 잠을 못 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증거를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안 시켜줄 때는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가 발판이 돼서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갱신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막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 사실 전도사역을 전도선교사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는 축복이다. 이것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분은 이제 류마티스예요. 불치병이죠. 근데 그럼 잠이라든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대요.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운동하고 하루 그냥 다시 시작하고 그럴 때도 있대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듣고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진짜 우리가 상상 초월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이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봉여 기름 부은 여인입니다.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베다니는요 도시 이름이에요. 그렇죠? 도시고요. 그 도시에 나병 환자 시몬이 좀 살았나 봐요. 그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사복음서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한 명만 치유해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 맹인들을 치유해줬고요. 또 앉은뱅이도 한 명만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여러 앉은뱅이 했잖아요.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이 적어도 두 번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제 사역 초반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어떤 여자가 죄가 많았던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역을 이제 끝나고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그 전주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역하기 전에 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바로 있을 그 전날에 전날이라고 할까요? 전주 정도에 기름을 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부은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것도 3절이었고요. 이것도 3절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살죠? 베다니에 누가 살죠? 예,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 베다니거든요. 그 나사로가 동생이 둘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예, 그렇죠? 어쨌든 이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와 있어요. 이 잔치에. 예, 와 있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기름을 부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다. 이렇게 그 동생 마리아 있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시몬은 뭐 문득 나병 환자였지만 찾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줬겠죠? 거기에 베다니에 있는 그 지역에 삼남매가 같이 참여했고 또 그 막내 딸이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랑 베다니 마리아랑 달라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고 베다니의 동네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좀 그래서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죠? 마리아는 더 많아요. 한 7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예, 그렇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병행 구절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절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병행 구절을 봤을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만 비판한 게 아니라요. 5절에 보니까요.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4절 죄송합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이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아까운 것을 허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네. 이렇게 왜 허비했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썼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300데나리온은 알다시피 노동자 1년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가 하루치 품삯인데 300이니까 1년치 품삯이라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또 이 베다니 지역은 그렇게 부자 동네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 나병 환자가 살고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예, 그런데 마리아가 그 1년치 품삯의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책망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이렇게 비싼 걸 허비했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 뭐래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자다. 이제 예수님은 알아요. 이 잔치가 끝나고 제가 끌려가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제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내가 십자가 사역을 할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향후 옥합의 신앙, 우리는 이걸 조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향유 옥함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향한 최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남고 쓰다가 남은 뭐랄까 나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 마리아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그 최고의 가치에 맞는 최고의 사랑을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게 향유옥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뭔가 헌물을 할 때 옛날에 이런 말 했죠. 제발 좀 중고 물건 갖고 오지 말라고. 뭐 선풍기도 안 좋은 거 막 자기가 쓰던 거 남은 거 막 이렇게 갖고 오는데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맞습니까? 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가 구원자다.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공포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공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집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머리에 살짝 한 방울인가 이렇게 몸에 바른대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또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을 갔을 때 그 신랑에게 또 기름을 부은대요. 그 뜻은 뭐냐면 유대의 풍속인데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또 유대의 풍속 중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장사할 때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장사를 한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축적됐죠. 이분은 최고로 진짜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된 줄 믿습니다. 그 마리아는요 왜 기름을 부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죽었던 나사로 옷 바꿔도 살리신 그분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를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리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입니다. 그 마리아가 했던 사역은. 마리아는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베풀 수가 있었어요. 그 향유콤을 팔아서.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또 복지를 좀 못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지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것을 증명하는 것에는요 최고의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뭐 나라를 위해서도 도울 수도 있고 불우한 이웃도 도울 수도 있고 뭐 통일을 위해서도 막 도울 수도 있어요. 교회가 크면. 근데 교회가 작으면 솔직히 재정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도 조금 다른 건 부족해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명하는 사역은 모든 것을 더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 예수님이 왜 불우한 이웃을 도왔습니까?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그리스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건 부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향유옥합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듣고 우리 응답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맥추감사주일 돌아온 주일입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또 렘넌트 데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달 동안 응답 누릴 말씀을 달라고 2차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큰 교회 많죠? 좋은 교회 많죠? 그러나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교회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하도 복음은 확실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스크도 안 갖고 가요. 그냥 전도지만 갖고 가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부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전달자로 불렀습니다. 향유 옥합에 깬 그 신앙처럼 내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제와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